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세 우리 셋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늘 이서초 공동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침에 아주 밝고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빨간 강렬한 또 유니폼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죠. 우리 이서초 공동체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인생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버킷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그 치유 불가능한 암에 걸려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그 두 할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이렇게 노란 종이에다 써놓고 하나씩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날이 몇 달이 아니라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하루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많은 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또 소중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면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이타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랑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끝날 때가 이제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컨텍스트에서 시작합니다. 이때가 유월절 전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역사적으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는 당시 이집트의 바로와 치열한 이 전쟁을 벌인 끝에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이 바로를 무릎 꿇리게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인들의 이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게 하셨고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Passover라는 이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다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얼마나 급했던지 발효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반죽이 담긴 그 그릇을 옷에 통째로 싸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긴박한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은 7일 동안 여행자의 옷을 입고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세주로서 오실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문설주에 바른 그 피는 죽음의 천사의 그 재앙을 빗겨나가게 한 그 피는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목숨을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덮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유월절 그 절기와 같은 타이밍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은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정다웠던 동무들과 살던 집을 놓고 낯선 곳으로 떠나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정이 든 사람들이 선교지로 파송될 때 이것도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음 너머의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오래전에 일본 분 나가이 다카시라는 분이 쓴 아버지의 목소리란 책을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가이 다카시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1951년 백혈병과 이 원자병으로 이 하늘나라로 간 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아내는 즉사하고 자기도 그 원자병을 얻어가지고 몇 년도 안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기 아이 둘은 딴 지방에 보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서서히 죽어가면서 자기마저 죽으면 고아로 자라야 될두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크면은 볼수 있는 아버지의 일기를 매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10대, 20대가 되었을 때는 이런 조언과 충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말을 해줄 텐데라는 거를 이렇게 써준 글인데 아주 뭐 가슴이 절절한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이 제자들은 철없이 예수님이 항상 자기들 옆에 계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언제까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얼굴을 보면서 수많은 이 제자들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열두 제자 모두 아주 독특한 성격과 환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콸콸한 성미를 가졌지만 단순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빌립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것에 물음표를 다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인맥이 넓은 안드레가 있었고 정치적인 야심이 있던 열심당원 출신의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면면을 쫙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어렸습니다. 3년이란 세월 동안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군중들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졌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한 가족이 되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가르쳐야 될게 너무 많은데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란 말은 이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이 사명을 맡기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제 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한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의 삶이 이 어둠의 권세에 공격을 당하며 얼마나 고달플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한시바삐 사실은 하늘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죄 많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라는 말의 이 원어 시제를 풀어보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뭐책 잡힐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들을 이 어둠의 권세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대시하고 공격하기로 작심하고 달려듭니다. 특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어둠의 권세는 작심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동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동화되지 않은 그 정결함, 그 비결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갑을 열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혼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사귀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석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목회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다 사그라들고 말죠.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절절히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했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만큼, 예수님의 성경 공부만큼 탁월한 훈련이 있을까요? 근데 3년 동안 시켰는데, 3년 내내 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누가 큰 자냐?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만 갖고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지? 그게 인류 모두의 18번 토론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끼리 주먹싸움을 하면서 누가 짱이냐고 합니다. 누가 이반 1등이냐? 누가 짱이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서열 1이냐? 누가 보스에게 더 가까이 최측근이냐? 누가 총애를 받고 있느냐? 이 인류 모두의 이 고민이 항상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애지간하면 좀감좀 잡고 철 들게 굴어야 될 텐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요한 야고보는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우리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죠. 자기 엄마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었어요.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교만이라는 마귀가 무섭게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훈련 많이 했고 직분 받아도 이 교만이라는 마귀를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 이게 교회 높은 직분 자리일수록 강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뿐이지 세상적인 이 교만의 마귀가 우리를 항상 솟아나게 하거든요. 직분 받고 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수 받고 나서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켜요. 단기 선교 다녀오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교회 사역 많이 하면서 자기처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 교만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틈새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ow them the fullest extent of his love.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이후부터 네 가지 사건이 쫙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3장 1절 이후부터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베푸신 것이고 셋째는 가룟 유다가 떠나는 것이고 넷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가룟 유다가 떠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준 아가페 사랑의 극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이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 분에 쫙 나옵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스토리죠. 이 제자들이 여관방에다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다 발이 노출된 샌들을 신고 여행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서 꼭 누군가가 노예가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근데 비싼 여관에는 노예가 있는데 이 여관은 싸가지고 노예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무리 중에서 그 그룹 중에서 가장 후배가 가장 어리고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발을 씻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 중에 아무도 자기가 발 씻길 만한 군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째려보면서 왜 제가 발을 안 씻기지? 왜 제가 발을 안 씻기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발 냄새는 진동을 하는데 굉장히 괴로운 시츄에이션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 씻어주시죠. 최고의 선배가 슈퍼갑이 가장 안 씻겨도 되는 분이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장 안 꿇어도 되는 사람이 꿇어야 됩니다. 가장 안 죽어도 되는 슈퍼갑이 죽으면 그 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행동은 단순히 종으로서의 그런 슈퍼갑의 겸손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 세족식은 사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준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세족식이었어요. 이 세족식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준 선물 유월절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먹은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족식도 그렇고 성만찬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들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만찬 전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떠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도중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바로 다음 절 말씀인 13장 2절에 그 얘기가 벌써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데 그동안의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강렬하게 역사할 때 마귀도 가장 강렬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 유다의 발도 세족식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도 성만찬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세족식 성만찬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임재는 거룩의 임재예요. 이 거룩의 임재, 보혈의 임재가 아주 충만해지면 마귀의 하수인이 된 유다 같은 존재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못 견디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거짓된 제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가룟 유다 같은 존재를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혈에 담긴 거룩이 그를 그냥 자연스럽게 못 견디게 몰아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다 같은 옛사람의 잔재, 마귀가 기생할 수 있는 어둠이 보혈의 임재가 충만하면 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사랑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족식으로 덮어주시고 성만찬으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고 교만이 죽어나가고 가룟유다가 떠납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 교회를 덮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떠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십자가 사랑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보호막이 또 한 번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임재를 봅니다.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